뷰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에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7명 가운데 13명은 적어도 2023년까지는 지금의 제로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 당분간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확신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물가 변동 또 미국 등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단계적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7% 수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내놓은 -6.5%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도 7.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실업률이 2023년에는 4%로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이 중국의 해군력을 증강해도 미국의 해군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중국이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고 있지만 해군력에 있어서 중국은 결코 미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더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 보유 함정을 355척 이상 늘리고 신형 유인무인 군 자산도 확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퓨처 포워드로 명명한 이 계획은 미국 함대가 고강도의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350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오늘부터 19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 1979년 미국과 타이완 단교 이후 국무부 관리로서는 41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크라크 차관이 19일에 있을 리덩후이 전 타이완 총통의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크라크 차관이 방문 기간에 차잉원 총통 등 타이완 정부 관리들을 만나서 양국 간의 경제 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타이완과의 모든 공식 접촉을 중단할 것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타이완과 경제 문제를 직접 논의한다면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핵심 기술을 매각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트댄스 관계자는 오늘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틱톡 운영이나 기술 판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또 틱톡 제안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주 틱톡 관련 제안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최대 지분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에서 틱톡 중 일부가 오라클에 팔리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어떤 것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 시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질병관리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코로나 백신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또 일반인의 백신 접종 가능 시기는 내년 2분기 후반이나 3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레드필드 국장이 말실수를 한 걸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오고 올해 말까지는 1억 회분의 백신이 보급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섭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한 동맹 등 인도태평양 영내 전통적인 양자 관계로는 중국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회발전 수준이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을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많은 비를 동반하긴 했지만 주요 쌀 재배 지역은 비껴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평안도와 황해도 맑은 가운데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한동맹 등 인도태평양 영내 전통적인 양자관계로는 중국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거론한 영내 4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 미국은 그 어떤 경쟁국도 견줄 수 없는 비대칭적이고 전략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며 그것은 견고한 동맹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이 잠재적 갈등을 야기하는 셈법을 고민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들도 모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맞서 싸울 나라는 일본과 호주, 한국, 싱가포르뿐 아니라 상당수 유럽 파트너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미국과의 1대1 관계에만 집중되어 왔다며 이런 전통적 관계에서 벗어나 다자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주와 일본, 한국 등과의 양자관계를 차례로 언급하며 이들과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더 많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4개 축을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체제 창설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여름 열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정보공유동맹인 이른바 5개의 눈 협의를 언급하며 다층적 시각은 영내 전역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을 언급하면서 두 차례나 미국의 최우선 전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와 경제의 역동성,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장기적 관점에서 더 큰 위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도전은 미래에도 유럽 전역에 대부분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영내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에스퍼 장관은 경제 부문에서 미국은 차세대 통신망 5G와 초정밀 전자제품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 분야들은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요소이며 따라서 미군의 향후 준비태세 보장 등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하늘, 땅, 바다, 우주, 사이버 5개 전장 분야에서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에 기반한 군대로 변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군이 독자적 교리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합동군 교리를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장거리 고정밀 타격 능력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인 잠수함 개발 등 해군 현대화 더불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결코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위해를 고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16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거듭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핵과 ICBM 실험 유예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공언과 이어 5월 핵 억제력 추가 강화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하는 동시에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를 고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유엔 안보리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거해 핵무기 국가 지위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운반 체계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약을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때까지 기존 제재를 엄격하게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외교적 과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EU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적극적인 관여를 지지한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제재를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는 이날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를 이란과 시리아의 핵 문제와 함께 공식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14일 개막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핵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ruth is that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of serious concern. 18일까지 이어지는 IAEA 이사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일부 이사국들이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대응해 무기 개발 저지 등 달성 가능한 목표에 중간 단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간 합의가 오히려 역내 안보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6일 대북 외교 전망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에서 북한이 무기 체계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북 간 중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엔킥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제도리 비행체 개발, 미사일 탄두 중량 증대 등 무기체계의 질적 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제한 축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안하는 등 대북 접근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핵무기를 국방 전력의 토대로 삼는 전략적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JCPOA had certain innovative ideas to offer for a potential future North Korea scenario.
판다 연구원은 이란 핵합의 JCPOA를 기초로 향후 미북 핵 협상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 제재 복원 등 미국이 비군사적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이나 유사한 개념을 중간 합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커스 갈루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DNI 북한 담당관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역량에 관한 현실적 가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달성 가능한 목표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공식 협정의 형태로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미북 협상 재개의 첫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초점은 북한 무기체계의 질적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비핵화 등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의제에 충분한 주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deally, the form this could take would be a formal agreement.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다만 양국 간 공식 협정에는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유도하는 장려책뿐 아니라 협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등 추가 처벌이 명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 추가 무기 실험에 관한 계산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숙임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중간 단계 합의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핵역량 보유와 핵무기 사용을 통한 위협 가능성을 남겨둔 군비 통제 협정 등 중간 합의로 인해 동북아 영내 미 동맹국들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핵 역량을 보유한 북한과 상존해야 하는 이들 국가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중간 단계 합의에서 보상을 받는 상황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의 대북 협상력을 전체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 역시 중간 단계 합의를 중도 파기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If we already know going into the game that the other partner is not going to cooperate, then why are we so willing to?
따라서 미국이 단기적 이익만 보장될 뿐 잠재적으로 영내 동맹의 역학관계와 안보구도의 문제와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중간 합의에 서명하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숙임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된 시간과 일정표를 설정해온 것이 스스로 부과한 제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북 합의에서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에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북 간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더 폭넓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약 30개 단체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은 15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제안한 정책 권고안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맥케인 국제리더십 연구소가 약 5년 전 결성한 이 워킹그룹은 프리덤하우스와 란토스 재단,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등 약 30여 개 단체에 소속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관장하는 폴 페이건 맥케인 연구소 민주주의 인권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16일 VOA에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워킹그룹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맥케인 연구소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it just allowed, you know, different people to come together.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 미북 정상 간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향후 미국과 북한은 정치적 관계에서 더 넓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외국인 투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인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는 것이 합의 도출에 중요하다는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재고할 것을 첫 번째로 권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급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건 국장은 워킹그룹은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 이뤄지는 모든 외교적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our main issue is promoting a human rights dialogue between our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you know, all of the diplomatic efforts.
이어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북한과의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며 향후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핵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제외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도 논의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Because if you kind of leave them off of the table, then they'll never get talked about.
이들은 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단 단계적이고 가역적인 미국 양측 간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도록 미국의 접근법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미국법을 재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가 미국의 전략을 재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권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국무부 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물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대북 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할 것도 제안됐습니다. 그 밖에 북한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한국과 관여하고 최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워킹그룹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실태 공개 보고서를 연내 발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탈북민의 입국이 크게 줄면서 이 한국 내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연내 북한인권 실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8년과 19년 두 차례 전년도에 북한인권 실태를 담은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공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 조사 결과만 담을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조사를 시작해온 2017년 이후의 내용을 전부 담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비공개 보고서만 발간한 이유에 대해 센터가 정책 수립 참고용으로 비공개 보고서로 발간해온 것이라며 그동안 보고서 공개에 대한 검토 과정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을 지향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인권 실태 공개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검증된 게 없다며 한국 정부는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교육권, 건강권 등 사회권 전반을 살피는 한편 북한의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의 수가 크게 줄어 이 같은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입국한 탈북민 수는 135명이었지만 2분기엔 12명에 그쳤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실장은 조사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탈북민 입국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1년에 많게는 150명에서 작년에는 120명 정도 인터뷰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가 목표가 지금 50명인데요. 지금 한 33명 정도 했고 그 50명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21년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탈북민 정착지원기관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 참여해온 한국 내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통일부와의 올해 용역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윤여상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한 이후 2017년 초부터 매년 조사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통일부가 올해 또다시 작년 대비 30% 축소를 요구하면서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축소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도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여성 소장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인권 문제의 가해자는 국가기관이 대부분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권에 대한 피해 조사는 국가기관이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다 같이 조사해서 그걸 상호 검증하고 비교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1차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거고요.
통일부는 이에 대해 올 1월 북한인권정보센터 측이 정부의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올해 조사 용역 수행 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은 탈북민 입국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교육생들이 조사인원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 교육에도 차질을 빚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단체가 3월 축소 방침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다른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정 기관에 조사 용역을 추가 발주할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연구원,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등이 참여해왔고 조사 결과는 백서 발간 등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사법당국이 지난주 두 건의 불법 대북거래에 관한 몰수와 기소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적으로 미 금융망에 접근했는데요. 지다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통신업체인 GT이 연루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조선 최신회사와 GT가 불법 거래에 어떤 방식을 사용한 건가요?
각각 위장회사를 설립한 후 이들을 중개자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JT는 중국 선전에 설립한 상해 렌즈 국제무역회사를 대북 거래에 이용했고 홍콩에 등록된 라이어 국제무역회사는 조선 최신회사를 대신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이 위장회사들을 개별 법인이 아닌 연계된 회사로 파악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양측이 공조화의 위장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대신한 라이어 국제무역회사는 불법 대북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습니까?
미 사법당국은 라이어 무역회사가 조선 최신회사를 대신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미화 776만 달러 상당을 미국 금융망을 거쳐 JT에 송금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미 검찰의 소장에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들이 협력자와 공모기관을 거친 다단계 거래를 통해 라이어 무역회사에 자금을 전달한 주요 수법과 사례가 명시돼 있어 주목됩니다.
미 사법당국이 평가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미 사법당국은 북한 금융기관이 다수의 행위자를 통해 JT에 거래 대금을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선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들이 거래 조력자들의 자금을 제공하고 조력자들은 중국 등 제3국에 설립된 위장회사 등에 자금을 전달합니다. 이어 이 회사들이 라이어 무역회사에 미 달러와 자금을 제공하고 라이어 무역회사가 최종적으로 이를 JT에 결제 대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소장에 제시된 사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북한이 무연탄 판매 비용으로 JT로부터 통신 장비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둥 지청 금속회사가 불법 거래에 개입한 사례인데요. 미 사법당국은 단둥 주청 금속회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무연탄을 전 세계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을 라이어 무역회사에 미 달러화로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어 무역회사는 이 자금을 몇 주 후에 JT에 송금해 휴대폰 구입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것이 미 사법당국의 설명입니다.
단둥지청 금속회사 이외에도 GT로부터의 통신 장비 조달에 관여한 제3국 설립회사가 더 있나요?
네, 2016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둥 홍샹 산업개발이 세운 위장회사인 구필드 무역회사가 한 예입니다. 이 회사는 북한 거래 조력자로부터 받은 미화 11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7차례에 걸쳐 라이어 무역회사에 전달했습니다.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로 2017년 미 제재 대상에 오른 민정국제무역회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라이엇 무역회사에 달러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미 검찰의 몰수소장을 보면 북한이 자금 세탁을 위해 미국 내 계좌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라이어 무역회사의 법적 대표인 탕신이 2013년 미국 은행의 개인 당좌 적금 계좌뿐 아니라 라이어 무역회사를 대표해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미 사법당국은 이를 자금 세탁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이어 무역회사의 해외 계좌로부터 탕신 등이 소유한 미국 내 계좌로 2013년 10월부터 2년 동안 약 241만 달러가 넘는 돈이 송금됐습니다.
또 미 사법당국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인 리정철을 기소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리정철은 최소 2015년 8월부터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북한으로 물품 조달과 구매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을 거쳐 달러로 결제 자금을 불법 지불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들이 미 금융망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건가요?
역시 위장회사를 통해 미국 은행을 거쳐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위장회사는 리정철의 지시에 따라 조선 경은 무역회사를 대신해 계약 상대자인 베트남 회사에 2015년 9월부터 4개월간 4차례에 걸쳐 약 2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을 법무부 산하의 수사정보기관인 연방수사국이 주도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방수사국은 미국 제재를 위반하고 미 금융망에 은밀히 접근하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망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다겸 기자와 미 사법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북한 당국의 불법 금융행위와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유통에 서로 연관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인텔 471은 16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트릭봇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는 곳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온라인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조직적인 외화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트릭봇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멀웨어 제공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멀웨어란 악성 소프트웨어의 약자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해 설계된 바이러스 등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트릭봇 서비스는 사이버 범죄 암시장에서 거래된다며 트릭봇 운영자 혹은 고객에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릭봇의 운영자나 고객에 대한 접근은 암시장에서 악성 사이버 제품의 판매와 구매 등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평판을 얻은 뒤에야 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트릭봇의 운영자 혹은 고객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라자루스가 이들과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위협 행위자들과 이들 러시아어를 이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 사이의 연관성은 프랑스의 정보보안업체 렉스포 보고서와 국제보안업체 NTT Security 등 다른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증거에는 북한이 개발한 멀웨어가 러시아어 사용 사이버 범죄자들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릭봇 감염 자체를 온전히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위협 행위자들이 사이버 범죄 암시장에서 트릭봇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암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류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이 단지 트릭봇뿐만 아니라 다른 접근 소스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농무부는 9월 초 북한을 잇따라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많은 비를 동반하기는 했지만 주요 쌀 재배 지역은 비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8월 말에 북한이 상륙한 태풍 바비가 곡창지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는 9월 잇따른 태풍으로 북한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곡창지대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농무부는 15일 발표한 주간 날씨와 작황 보고서에서 9월 6일부터 12일 사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기후 활동과 작물에 대한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태풍 하이선이 바로 전주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거의 같은 지역을 강타했다며 광범위한 지역에 평균 50mm에서 150mm의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동부 지역에 홍수가 집중됐다며 이 지역은 쌀 재배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비로 토양의 습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앞서 지난 9일 발표한 주간 날씨와 작황 보고서에서는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상륙했다며 풍속과 기압, 폭풍 누적 에너지에 있어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이삭이 한반도 동부 지역에 400mm에 달하는 홍수를 일으키는 수준의 비를 동반했지만 주요 쌀 재배 지역은 대부분 비껴갔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의 주간 날씨와 작황 보고서는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과 공동으로 작성됩니다. 국제기구들과 전문가들도 북한의 곡창지대를 직접 강타한 것은 8월 말에 상륙한 태풍 바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 지오글램은 최근 보고서에서 태풍 바비로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폭우가 쏟아져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잇단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과거보다 재난 대응과 예방 측면에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근 잇단 태풍으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지적하며 그래도 과거에 비해 국가 차원의 재난방지 대응에 있어 일정 부분 발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온전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북한이 재난방지 대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전까지 없었던 TV 중계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태풍 현장에 취재진을 보내 거의 실시간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재난방만에 자리 잡고 있는 누린나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이 태풍 바로가 지금
이 같은 보도에 의한 조기 경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상황을 알려 생명을 살리고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조기 경보가 더 자주, 더 시의적절하게 전달됐고 고위 관료들 역시 과거에 비해 훨씬 적절한 시기에 재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밀워키 위스콘신 대학에서 지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최연섭 교수는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산림 파괴 현상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위성 사진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산림이 많이 이제 없어진 거는 확실히 확인이 됐죠. 14년도 것 같으면은 약간 산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고 생각했고 17년도 거에는 산림이 아니면 이게 뭐가 됐느냐. 산림이 농지가 됐다가
이 같은 산림 파괴가 홍수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산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지표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의 차이가 이제 크니까 흘러가는 속도에 일단 영향을 많이 있죠. 이제 나무가 이제 빽빽하게 이제 들어있다고 한다면 지표면이 그 받는 그 충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확률을 높이는 거죠.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폐쇄성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mally most countries that give them access to a very wide
대부분의 나라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또 대민경보 시스템에 있어서도 북한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how do we inform the community in a valley somewhere?
평양과 같은 대도시 외에 깊숙한 외지에는 라디오나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춰지지 않아 재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재난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은 현재 제재 체제 아래 놓여 있어 충분한 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n the regime gets out from under sanctions and is able to engage the outside world in terms of expertise and resources.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와 관여하며 재난 대비와 관련한 자원과 전문성을 얻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재난관리 능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규모의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사회발전 수준이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 부문 등 분야별로 다소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회발전 지수를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39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가 조사한 사회발전 지수는 영양, 보건, 교육, 인권과 자유 등 총 12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화한 것입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50.01점을 받아 지난해 46.95점보다 절대 평가 점수는 다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순위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먼저 영양 공급과 의료, 위생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 부분에서 북한은 지난해와 비슷한 63.94점으로 163개국 중 120위에 머물렀습니다. 기본 지식, 정보통신에 접근 등 복지 기반 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2점 높은 52.79점으로 15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개인적 권리, 자유와 선택, 포용과 통합 등 기회의 부문은 지난해보다 5점 상승한 33.3점으로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항목별 순위는 158위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는 100점 만점에 92.72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회발전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85.71점을 받아 28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89.06점으로 17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들로 개발도상국인 감비아와 에티오피아, 튀니지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세계 평균 점수는 60.63에서 64.24점으로 올랐고 평가 항목 12가지 중 8가지 부문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적 권리와 포용 통합 부문은 2011년 이후 쇠퇴하고 있으며 환경의 질과 개인 안전 면에서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긴급한 행동이 없을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사회 발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코넬대학교 도서관이 북한 자료실을 만들어 다양한 북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기와 국장 그림 아래로 북한 공식 웹사이트와 위성지도, 주요 용어, 북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책 정보가 보입니다. 위로는 북한의 김 씨 가족사에서부터 북한의 정치와 인권, 문학, 예술, 경제, 여성 등 16개 분야로 나눈 세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클릭해 들어가면 관련 정보에 대한 다양한 문헌과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1865년 개교한 미국 동부의 명문 코넬대학교 도서관 내 아시아 재료센터가 북한 자료실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북한 정보들입니다. 아시아 자료센터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 정보뿐 아니라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전 세계 매체들과 블로그를 소개하고 북한 통계를 다루는 관련 단체와 기관, 북한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출간한 책 등 매우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 도서관이나 공립 도서관이 북한과 관련해 제한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동네 슈퍼마켓 수준이라면 코넬대 북한 자료실은 백화점에 비유할 정도로 정보가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코넬대 도서관 측은 14일 VOA에 지난 2015년 아시아 자료실 주최로 북한 관련 전시회를 개최한 뒤 북한 자료들을 확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당시만 해도 열람실에 북한 관련 자료가 두 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더 많은 북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자료를 상당히 확대했다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 자료실의 사서인 캐롤 에키슨 씨가 북한 세션을 창안해 지금의 자료실을 만들었다고 도서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에키슨 씨는 14일 BOA에 국제사회 속 북한의 고립, 특히 북한 정권이 이런 체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유지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이 증가하는 효과에 관심이 많아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에키슨 씨는 이대학 한국학 사서인 전유리 씨의 조언과 제안으로 현재 북한 자료실을 계속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 자료실은 북한의 고립과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소개하는 정보가 상당합니다. 북한 자료실에서 탈북민 정치범 수용소 인권 세션으로 들어가면 한국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미국 의회 청문회 자료, 15호 요독관리소 출신인 강철환 씨의 저서 평양의 어항과 북한 통전부 출신 작가 장진성 씨의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등 탈북민들이 출간한 영문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정치범 수용소의 잔혹성 등을 조사하고 증언한 보고서 등 문헌들을 소개하고 있고 별도로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의 자료, 자유세계에 적응하는 탈북민들의 심리상태와 적응을 분석한 보고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키슨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도서관이 8월까지 문을 닫았지만 북한 관련 온라인 자료들을 계속 갱신했다며 최근 북한 관련 신간들을 주문해 열람실을 계속 채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실형 21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14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피고 박모 씨에 대한 형량을 21개월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해 5월 체포된 이후 줄곧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이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내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미국 국적자인 박 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방산업체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는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7년 박 씨를 기소했고 미 수사당국은 지난해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 합동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 중 하나인 밸리언트 쉴드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최근 국방부가 강조하는 다영역 작전의 실제 적용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합동군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태평양 내 최대 전쟁 모의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가 14일 시작됐습니다. 여덟 번째를 맞는 올해 훈련은 괌과 마리아나 해구 일대에서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등의 함정과 약 100여 기의 전투기가 동원되며 1만 1천여 명의 미군 장병들이 참여합니다. 다국적 군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림팩과는 달리 오직 미군 내 육, 해, 공군, 해병대를 대상으로 바다와 공중, 지상, 사이버에서의 실전 역량 증진이 목적입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훈련은 전영역 타격작전과 같이 합동군의 살상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 군의 전쟁수행교리 통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훈련 범위는 해양안보, 반잠수함, 반항공훈련, 상륙작전과 기타 복잡한 전쟁 역량 요소 등을 동반하며 이를 통해 각 군의 내재적 유연성과 함대 작전 역량, 합동군의 통합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미군의 지역적, 세계적인 투사력 개발에 도움이 되고 특히 각 군의 전쟁 교리 통합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 동맹의 이익을 지키는 데 전방위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육, 해, 공군, 해병대와 최근 창설된 우주군은 각각 다영역 작전을 자체 교리로 삼고 개발 중입니다. 다영역 작전은 기존의 하늘, 땅, 바다, 사이버, 우주로 분리해서 담당했던 작전 영역에 대해 각 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 국방부는 각 군이 개발 중인 다영역 작전 교리의 통합을 최종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당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합동군 전략의 통합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던포드 당시 합참의장은 20년 전이라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영내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지금은 한반도를 넘어선 영역이라며 전략사령부, 북부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이버와 우주사령부가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전지구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15일 VOA에 이번 훈련의 목적은 각 군이 개발 중인 독자적 다영역 작전 교리를 모의 전쟁 상황에 적용해 합동군이 실제 모든 전장 영역에 끊김없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영역 작전의 전쟁 교리는 중국과 같이 미국의 최대 패권 경제국이든 그보다 위협 수위가 낮은 대상이든 분리 대응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한반도에서도 이 같은 교리가 적용될 것이라며 북한은 실전 상황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이버 등의 비대칭 역량의 투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방부가 이번 훈련에서 어떤 나라를 적성국으로 설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대 위협인 중국을 상정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괌 타격 등을 공공연히 위협한 만큼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의 연계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다영역 작전을 추진하게 된 핵심 배경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1990년대 말부터 전쟁 교리로 개발해온 제한 없는 전쟁에 대한 우려를 꼽았습니다. 이 전쟁 교리는 1999년 차오량과 왕센수의 중국 공군 대령이 공동 저술한 군사 전략 저서 초안전에서 유리한 것으로 군사적 수단 외에도 가용할 수 있는 경제, 금융, 사이버 등 비대칭적 역량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물리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이 책을 필독서로 채택했고 미군은 이 책 내용을 작전수칙에 포함하는 등 중국의 핵심 전쟁 교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베넨선 임연구원은 중국이 예상치도 못한 비대칭 역량투사를 포함한 전방위적 위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은 다영역 작전에 기반해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he's got some new capability that causes you a real problem. And that's the essence of surprise.
베넨선 임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의 핵심 교리를 북한 역시 따라하기 시작했다며 사이버전, 대량살상무기 역량 등 비대칭적 역량의 증대를 늘리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예,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를 알아보고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인물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용 제품으로 대기업을 일궈낸 미국의 최초 흑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88년 9월 17일 한국 서울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88 올림픽 대회는 12년 만에 IOC 회원국 중 대부분인 160여 개국이 참가한 올림픽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행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978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국제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계기로 올림픽대회 유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서울 유치 계획을 확정하고 1980년 12월 한국 정부의 의사를 IOC에 공식 통보합니다. 그리고 1981년 9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80명의 국제올림픽위원들이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최종 후보지는 일본 나고야와 한국의 서울로 IOC 투표 결과 서울 52표, 나고야 27표였습니다. 1988년 올림픽 대회에는 13,600명이 참가해 23개 정식 종목, 3개 시범 종목, 2개 전시 종목을 겨루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4위를 기록합니다. 1980년 9월 17일 니카라과의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좌파 게릴라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아나스타시오 데바일레는 1925년 니카라과의 장기 독재 가문을 연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데바일레의 아버지 가르시아는 1937년 쿠데타를 일으켜 니카라과 정권을 장악한 이후 20년 동안 니카라과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이후 1956년 가르시아가 피살되자 그의 큰아들이었던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니카라과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1963년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 재출마를 거부하자 4년 후인 1967년 그의 동생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계와 재계, 군부를 한 손에 쥐고 폭압정치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바일레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항해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도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소모사 정권을 지원했던 미국도 지원을 철회하는 등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1979년 7월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미국 마이애미로 탈출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의 망명을 불허하자 파라과이로 망명지를 옮기고 1980년 9월 17일 아순시온의 망명지 근처에서 아르헨티나 게릴라 대원이 이끄는 기습부대 조직원들에게 기관총 세례를 받고 사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